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아, 여러분들 한 사건이나 어떤 한 인물이 주는 그 가치와 또 의미를 너무 티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잘 풀어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뭐 이야기꾼 혹은 글쟁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요, 오늘 그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좋은 이야기꾼이고 좋은 글쟁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약간 길었는데 오늘 본문은요 읽어보면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세 가지 이야기는 다르지만 거기에 중심에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마가는 예수님을 세 가지 인물로, 세 가지 어떤 역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의사로, 두 번째로는 잔치의 신랑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의사로, 그리고 잔치의 신랑으로,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으로 그려지는 예수가 마가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 복음 속에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먼저는, 가장 먼저는 의사로서의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고, 그것은 항상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레위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라고 했는데, 레위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레위입니다. 예, 똑같이 마태복음이나 여기 마가복음에서 똑같이 그 사람을 세리, 텍스 컬렉터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사람, 같은 제자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된 것은 레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레위의 직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세금을 걷는 사람, 텍스 컬렉터입니다. 당연히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걷어야 하는 세금이 50이라면 그 당시에 세리들은 100을 거두게 되면 50은 로마에 주고 나머지 50은 자기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당시에 세리들은 탐욕스럽게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판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유대사회에서 세리는 굉장히 반역자와 같은 취급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레위의 집에 가셔서 예수님이 다른 세리들, 또 죄인이라 여겨지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어울리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은 우리 민족의 반역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하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그렇게 다분히 조롱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말투였습니다. 그런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흔히 뭐 4대 종교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조금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그냥 일반 종교학에서는 기독교도 그런 4대 종교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와 복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종교와 굿뉴스, 복음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입증해야 하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아도 되느냐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입증해야 하느냐, 신 앞에서 아니면은 그렇지 않아도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학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파는 유대교 안에서도 율법의 준수에 집착했던 소위 헌신적인 평신도 그룹이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굉장히 좋은 단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알고 있듯이 무엇에 헌신한다고 하는 그 헌신의 마음, 헌신의 행동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에 헌신하고 있느냐, 헌신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자면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지키는 일에 헌신적이었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죄인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어떤 면에서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의 시각으로 저 세리들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은연중에 아니면 어찌 보면 노골적으로 저 죄인들 그리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의인과 건강한 사람은 본문에서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무엇일까? 소위 말하는 영성과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입증하려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힌두교도 그렇고 뭐 다른 어떤 면에서 뭐 하여간 그 일반적인 종교들이 무엇인가 수련, 무엇인가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그것을 많이 쌓으면, 수련을 많이 쌓으면 그만큼 신에게 가까이 가고 있고 그만큼 신으로부터 내가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바로 수련을 쌓는다, 내가 무엇에 헌신을 해서 열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입증에, 셀프 프로브하는 자기 입증에 한 방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입증이라고 하는 것은 꼭 종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이라는 이름만 붙이지 않았지 신의 역할을 하는 주장과 사상이 넘쳐나는 21세기입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사람들은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때까지 벌었던 어떤 돈, 그 사람이 그때까지 쌓아놓았던 어떤 소유가 그 사람을 입증해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살았다, 내가 최선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모든 노력 가운데에는 자기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돈을 벌기라는 것은 어렵지만 제가 예전에도 돈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 있지만은 이 시대는 돈만큼 자기 자신을 사람의 한 사람의 인간을 입증해 주는 것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는 그렇다면 복음은 어떨까? 예, 복음은 어떨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다르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굿뉴스를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셀프 입증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17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읽노라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의사라고 여기고 계시는 거죠. 영혼의 의사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모든 인간이 병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어떤 면에서 자기가 병든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종교와 복음에서 종교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병들었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종교인들은 스스로 나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인들은 자신이 대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대답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자신을 입증하면 그것이 유대교의 율법 준수이건 다른 종교에서 수련과 도를 닦는 것이건 아니면은 그냥 이 세상에서 황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것이건 겉모습만 다르지 알맹이는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자면 유대교의 율법학자들은 종교인입니다. 스스로 내가 프로브할 수 있다고 스스로 내가 입증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의사가 필요 없는 거죠. 병이 들어도 자신의 방법으로 나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의사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나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반대는 병든 사람은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죄인은 자신이 아프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병이 들었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입증할 것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픈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병들었음을 인정하고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리낌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병원의 의사 앞에서 여러분 의사가 진찰하자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리낌 없이? 뭐 거리낌 없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그러나 어쨌든 옷을 벗습니다. 진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아픈 곳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치유와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의사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예수의 모습은 혼인잔치의 신랑입니다. 오늘 두 번째 스토리에 보니까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여전히 똑같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제가 바리새파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심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금식도 자기 입증의 한 방식입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꼭 해야 하는 금식은 1년에 한 번 하는 속죄일에 드리는 금식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속죄일에 하면은 됩니다. 기본적인 요구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에 더해서 일주일에 두 번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금식을 했어요. 이 설교문을 읽더니만은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오, 저 사람들은 그때부터 간헐적 단식을 했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입증을 하려고 금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또 금식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은 살짝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광야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 어떤 고대하던 소위 에세네파하고 깊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그들의 제자의 금식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던 금식이었어요. 예, 메시아의 옷이 없어서 라고 하면서 금식하던 거죠. 그 두 그룹을 보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금식,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을 보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예.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의 좋은 소식, 저 하나님의 복음, 예. 바로 하나님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림 언어죠.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의 신랑이십니다. 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신랑이신 혼인잔치, 바로 그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은, 그 잔치에 참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잔치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를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의 대표적인 일곱 개의 표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기적이죠. 그냥 기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인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면서 뭘 드러내려고 해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예수가 혼인잔치의 신랑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으로서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병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라고 그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가의 의도입니다.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병든 사람이 나아서 기쁨의 순간을 누리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을 혼인잔치로 말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정기적으로 항암 주사를 맞습니다. 그 미국에 여기 항암실에 들어가면은요, 한 20명, 2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큰 방에 함께 이렇게 앉아서 주사를 맞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항암 주사를 맞을 때의 일입니다. 아내 바로 옆에 앉아있는 중년의 여자분이 그날 주사 맞아야 하는 주사를 다 맞췄습니다. 그러면 대개는 주사 맞으면 자기 소지품을 들고 일어나서 그냥 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옆에 있는데 간호사가 다른 간호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주사를 맞힌 여자분을 위해서 함께 노래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티피케이 같은 거, 종이 증서를 이렇게 준비해서 전달을 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기나긴 항암 과정을 다 마쳤다는 그 증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 다 항암 환자입니다. 동병상련의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함께 박수쳐주고 모두가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항암을 마친 그 사람도, 박수를 치고 있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다시는 그 방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방 안에는 분명히 처음이 아니라 재발해서 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간호사와 의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치료를 받고 낫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는 항암 주사실과 같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시 재발해도, 다시 죄 때문에 무너지고 다시 실수하고 어떤 때는 연약해서 다시 죄를 반복해도 용납하고 받아줍니다. 세상에 어떤 모임, 어떤 조직, 어떤 단체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의 죄인인 세리 또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우리는 우리가 곧 죄인입니다. 우리가 곧 레위입니다. 레위와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기쁨으로 참여한 하객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담아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용서의 새 포도주를 담아주는 바로 새 가죽 부대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죽 부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곳, 용서하고 참아주고 낫도록 도우며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러한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 새 가족 부대가 되기를 바라는 것,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금식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혼인잔치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되신 예수님, 혼인잔치의 신랑 되신 예수님, 마지막은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스토리에 보니까는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을 만들기 위해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새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항의합니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예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밀 이삭을 자르는 일종의 노동 행위를 포함해서 당시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조항이 거의 한 40가지 정도가 됐다 그러고,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그것은 유대교 안에서 그냥 세월을 거듭해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정교해졌습니다. Anyway, 바리새파 사람들의 항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법정에서는 설례 혹 뭐 판례라고 이야기하죠. 판례가 중요하죠.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예전에 어떻게 판결을 내렸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설례, 판례를 이야기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전에 다윗 왕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적이 있으니까 지금 나와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해도 괜찮다. 그 정도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예,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왕이 비슷한 일을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지금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잊혀질 수 없는 왕입니다. 다윗은 처음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뭐 처음은 아니었지만 하여간 진정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에요. 왕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는 바로 구약의 그 시대에는 그냥 메시아라고 하는 호칭이 그냥 호칭을 붙여줘도 괜찮을 만큼 그만큼의 위치와 존경을 받던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다윗은 왕국을 통일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심지어 자기가 완성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결국 성취한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지금도 그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교에서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오실 그리스도가 다윗 왕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고 증언합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말씀하지는 않겠지만 오실 메시아가 다윗 왕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대요. 다윗 왕이 그때도 안식일을 어겼으니 지금 내가 제자들하고 밀 이삭을 자르는 정도는 괜찮다? 안식일의 율법에서 어긋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윗 왕을 언급한 것은 누가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누가 했느냐? 다윗 왕이 안식일에 제사장들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빵을 먹었다면 지금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냐? 자기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다. 나는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하다. 누가 했느냐? 나다. 나 메시아 그리스도다. 내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은 그것은 정말 빅딜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The Son of Man, 인자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면은 오실 구세주, 오실 왕, 그것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인자는 그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마침이고 완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죠. 단순히 끝마쳤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다는 것이 안식일의 주인 되는 자격 요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를 본 사람은 나를 보았다. 창세기에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리고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이 안식일을 자신의 형상인 사람이 회복과 생명을 다시 얻는 날로 그렇게 정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의 참 뜻입니다. 여러분, 의사 되신 예수님, 혼인잔치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회복과 생명으로 부르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 속에 온전히 드러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오늘 이 안식일 주의 날에 그 하나님을,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찬양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